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개신교 신앙을 일컬어서 말씀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의 신앙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포되는 말씀, 설교. 네 번째가 보여지는 말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고 원래의 뜻으로 하면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자리, 그 말씀을 먹는 순간, 이게 성찬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동양에서는 예부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같이 식탁에서 한 밥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족을 일컬을 때 식구라고 그러지요. 밥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럽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건 피는 섞이지 않지만 나와 인생의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사람이건 이 사람은 내 식구야 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동양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중요한 자리, 중요한 절기에는 항상 식사가 그 가운데에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그때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은 의미 있는 식사를 함께 한 사람들로 오래오래 서로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 저녁에는 자신들이 아는 소중한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는 식탁에 앉아서 반듯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 그래요.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방해를 받지도 않고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명료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이고 그분의 전적인 은총으로 자유케 된 그의 민족이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만찬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근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케 된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만민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된 은혜를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었으니까 유월절 만찬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만찬을 아주 정성스럽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미리 보내어서 만찬을 할 장소를 섭외를 합니다. 누구의 다락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락방 하나를 빌려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들을 모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열망하고 또 간절히 열망했다. 이 유월절에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하기를 나는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이 되어서 의례껏 스승과 제자가 가졌던 그런 일상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뭔가 주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갖고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의 입에 일일이 떼어 입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배우는데 유난히 느렸던 제자들은 아마도 이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찬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거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스승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집어넣었던 제자들은 왠지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날의 식탁 공동체는 공기가 대단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모습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아주 비장한 얼굴로 그 모습이 묵직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위기예요. 그분은 늘 밝으셨고 유쾌하게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셨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날의 만찬은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소의 각을 뜨고 그 피와 살을 제로 올려드릴 때 가졌던 바로 그 모습, 장엄함과 비장함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스승을 보면서 왠지 스승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정말 이들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스승은 붙잡혀가고 자신들은 살겠다고 스승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숨어서 소문을 듣습니다. 스승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더라. 연이어서 다음날 소문을 듣게 되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러더라.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더라. 제자들은 생각했겠지요. 아, 다 끝났구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인생이 헛고생이 되어버렸구나.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스승이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자기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낯익은 음성, 그 음성으로 자신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뛸 듯이 기뻤겠지요. 인생이 대역전이 일어났으니까 끝난 줄 알았던 인생도 되살아나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졌던 모든 기억들이 전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가졌던 지난 3년의 기억 중에서 가장 드라마처럼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르게 해석됐던 그 사건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부활 전에 바로 이날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거운 분위기가 공기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뒤에 그날을 회상해 보니까 그날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었던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서 자신들을 위해 주신 순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명료하게 드러난 거예요. 나를 살리고 만백성 살리시려고 당신 자신을 직접 찢어주신 것이구나. 이 마지막 만찬은 그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순간이었구나. 이것은 신학이나 신앙의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성례전을 가지고 교파가 갈리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론 이전에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순간이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구나.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는 내가 자유케 되고 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구나. 이게 명료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최후의 유월절 식사는 뭐를 뜻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제자들한테는 분명해졌던 거죠. 아, 내가 누구였는지 주님이 그때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세상 백성 아니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자리예요. 내가 그분이 찢긴 살과 흘린 피로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정체성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성도가 의례껏 받는 의식이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 했지만 이 기념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 자신이 진정 정체성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일주일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쉴 수 있는 날에 놀러 가지 않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 이 자체가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진정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교인이면 전부 현장에 나와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성찬식이 있으니까 교회 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자리요, 그분의 찢긴 살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순간이라는 거 알고 이 현장에 나와야지 그게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하시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궁극적인 귀속의식은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이 소속의식이 분명해야지 이 땅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오직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이기며 성도로 살 수 있어요. 보네퍼가 어떻게 그 강력한 나치의 억압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든 독일 교회는 자신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한국교회 전체에서 너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 속에서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적 힘이 있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발견됐을 때 그분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이 뜻이에요.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마지막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게 된다고 믿고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려던 길을 슬며시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오직 예수께 속했다면 오직 내 시민권이 진정으로 하늘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세상이 전부 돌아서서 자신을 미워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요.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잃었던 교회가 활력을 찾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존경과 신뢰를 갖고 오게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42년에 신사참배 결의했죠. 반대한 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와서 회유했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일이에요. 따라야지요. 근데 이분은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역사의 심판대 앞에 비춰봤을 때 본인의 길이 결국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옳은지 드러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내가 진정 누구에게 속한 자인들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찢기신 살을 먹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분명한 고백이 되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 시작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영벌에 처해질 사람입니다. 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로 내가 다시 살았고 거듭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나는 오직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으로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이면 여러 차례를 반복해서 받는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너무 자주 받아서 저희들은 이미 의식이 되었고 예식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한 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을 집례하고 계심을 믿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찢기신 살,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새 인생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